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15절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여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 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아멘 되세요? 갑자기 인상을 박수시는 여자 성도님이 계시는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자세나 성도들의 어떤 태도, 역할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먼저 2장 8절에는 성경은 남자들에게 먼저 권고를 합니다. 남자들이 기도를 할 때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 기도의 자세를 우리에게 8절에 우리가 가르쳐줬어요.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분노와 분쟁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를 하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기도를 할 때 악의를 갖고 분노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에베소 교회의 남자들은 기도할 때 주여 이러면서 기도를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분명하게 또 기도라는 것 자체는 절대 분노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쟁심을 갖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기도 그 자체를 어떤 논쟁, 경쟁의 어떤 거리로 삼아서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삼지 말고 기도해라. 이걸 남자들에게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기도를, 대표 기도를 하는 것이 남자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 분노나 경쟁이 아니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를 하라.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전통적으로 교회는 남자들이 손을 들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그 손을 드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은 단순히 손을 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기도하면서 주여 하고 손을 들고 기도를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손을 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손을 든다. 거룩한 손이 뭐예요? 오늘도 신문 기사 어디에 보니까 거룩한 손으로 뭐 이런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아마 성경 여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거룩하고 구별된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과 행동과 그런 삶의 자세, 생각을 가지고 손을 들라. 기도를 할 때 그렇게 하고 손을 들라는 거죠. 그런데 아마 이 남자들은 속에서는 분노와 경쟁이 일끓고 그리고 그들은 탐욕과 교만과 잘난 것과 허례와 허영과 그런 것, 무지와 이런 것들이 가득 찬 잔재에서 손만 들고 주여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라. 이것이 남자들에게 했던 첫 번째 교회 안에서의 권면이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여자들에게 교회 안에서 예배에 참석할 때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를 우리가 또한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염치와 정절로 단장을 하고 아담한 옷을 입으라는 것이. 이 말을 번역 현대어로 바꾸면 품격 있고 고상하며 그리고 교양 있는 단정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품위가 있고 품위가 있어야 돼, 옷이. 그러니까 막 입어서 되는 게 품위가 있고 그 다음에 교양이 있어야 돼요. 이해할 만하고 합리적인 교양이 있고 그 다음에 단정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에요. 옷차림을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을 거룩함으로, 선행으로,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단장을 하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적으로, 영적으로, 자신의 마음으로, 심리적으로 깨끗함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을 단장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외모나 거칠애나 또는 어떤 육체적인 그런 치장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어떤 치장을 했다 그랬죠? 홍수편 절체면 머리를 어떻게 해요? 땀 머리로 휘딱해가지고 하늘을 찌를 듯이 머리를 따 올리고 거기다 뭐를 끼졌어요? 금, 진주를 꽂았어요. 귀걸이를 500불 이상 되는 거 비싼 건가 모르겠네. 하여튼 귀걸이도 큰 보석으로 이렇게 하고 옷도 값진 옷을 메이커로 해가지고 어디 메이커에서 나오는 한 벌에 2만 불 정도 하는 이런 옷을 입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고 예배당에 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 옷 입은 사람이 이렇게 들어올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외모적 지장을 하지 말고 선행으로 너희 자신을 지장하라. 이것이 예배에 임하는 여자들을 향한 두 번째 권면이었어요. 첫 번째가 남자들에게, 두 번째가 여자들에게. 그리고 세 번째 아주 결정적으로 여자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세 개의 권면을 여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여자들은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1절이란 말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전적으로, 온전하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그럼 순종함이라는 건 뭘까요? 순종이 그의 여성들이 모습이 되어야 한다. 배움에 있어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순종이라는 것이 말이죠. 우리는 착각을 하면 어떤 뭐 개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같은 거 다 포기해버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거나 또는 무조건 아무 생각도 아니고 굴복하고 굴종하는 이런 자세를 순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 순종함이란 말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의 순종이란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권위,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질서,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어떤 규칙, 이런 것을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함으로, 일절 전적으로 그런 하나의 교회의 권위를 순종하면서 어떻게? 종용이. 종용이란 뭘 말이 뭘까요? 입 다물고 이 말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침묵하라는 거죠. 조용히 하라, 침묵하라. 절대 말하지 말. 이건 남자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침묵을 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이나 어떤 거에 대해서 다투고 쟁론하고 뭐가 어떻고 떠들지 말고 침묵하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배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배워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는 것이에요. 여자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 1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라. 교회 밖에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 그런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배워야 한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건 뭐야? 여자가 배워야만 해? 이렇게 현대인들은 착각하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이 당시에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는 이건 혁명적이에요. 엄청나게 충격을 주는, 이거 사회를 뒤집어 버리는 얘기였어요. 이 말 자체가 여자 보고 배우라는 게 왜 그랬을까요? 배우라는 것은 이런 거였어요. 당시에 여자들이 배움과의 관계에서 여자들은 배우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당신의 여자들의 위치, 지위가 어땠는가 하면은 유대인 남자들은 말이죠. 유대인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했느냐면, 오 주님,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자로 태어난 게 감사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여자로 태어난 것은 저주고 불행이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게 당연한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신분이 어땠겠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선생인 랍비들 중에서 어떤 랍비들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뭐라고 가르쳤냐면 남자가 어떻게 가르쳤느냐? 남자가 그의 딸에게 율법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건 마치 그 사람들에게 호색, 색욕이나 음란을 가르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르쳐서, 율법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대인 유대인의 전통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남존여비, 남자를 존귀 여기고 여자를 비하시키는 이런 의식에 사로잡힌 그런 문화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의 관계가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여자에게 엄청난 얘기를 들려주고 있다. 여자가 배우라는 것이. 여자는 배워야 한다는 것이. 왜냐하면 여자는 마땅히 배워야 하는 것,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배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지식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 은혜가 어떤 것을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더 가까워지는 이런 것을 배우라는 것이 율법을 가르치지도 못하게 하는 그 사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이 뭐냐면 남자가 우월하다는 걸 깨뜨려버리는 것이죠. 남자가 더 강하다는 것을 깨뜨려버리는 것이죠. 바울사도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얘기했어요. 하나인이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이 말씀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민족적인 구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이 자유가 있는 자유인이든 주인이든 아니면 주인에게 얽매인 종이든지 아니면 성별로 남자든지 여자든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바로 그러한 정신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자들이 배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성도 여러분 배우세요. 안 배우려는 표정이에요. 배우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배우세요. 이것이 첫 번째 여자들에게 주는 교회 안에서의 권면입니다. 자, 두 번째 권면은 12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여성분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쪽에서 소리가, 이쪽엔 소리가 안 나왔어요. 이쪽에서. 자, 여자가 가르치는 것, 남자를 지도하고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정치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허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자는 뭐예요? 오직 조용히 침묵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남자를 주관하는 것, 지배하고 통솔하고 다스리는 것이 교회 안에서는 허락되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이죠. 어쩌면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유를 갖다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바로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성경을 통해서 왜 그래야 하는가 하는 이유와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바울사도가 그 이유를 세상적인 어떤 뭐 사상이나 아니면 그 당시의 시대 정신이나 문화를 가지고 문화적인 어떤 습성, 전통을 가지고 여자는 이래야 된다고 했으면 우리가 설득이 될 텐데 성경을 가지고 그 근거를 따지고 있습니다. 바울사도 어떤 학자들은 이 말을 그 당시의 상황을 가지고 이 말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숭배하는 그 여신 숭배 사상이 에베소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 아데미가 바로 다이아나라고 하는 여신인데 그를 숭배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여신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이 있을까 사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제가 전부 여자들이에요. 여자들이 수백 명이 신전에서 기거하면서 아데미 여신을 참배하러 오는 남성들을 유혹해서 그 신전에서 혼음, 간음 행위를 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신을 섬기는 것처럼 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 그런 이단적이고 정말 타락된 그런 종교의 모습을 보고 바울사도가 에베소 교회만큼은 그거하고 달라야 되니까 여자들은 교회에서 가르치지 마라. 남자를 주관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또는 이 다른 이유예요. 이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보면 놀라운 말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젊은 과부들이나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5장 13절에 보면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가지고 게을러져가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희덕거리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망령된 변론을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지도 않는 망령된 엉뚱한 소리로 변론 막 떠들어대고 말을 하면서 일만 만들고 맞다 적당히 해서는 안 될, 아니 해야 할 말들만 하고 다닌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여인들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는, 우리 교회는 절대 없는데 그런 교회, 여자 교인들이 있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런 여자를 생각하면서 여자들은 다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남자를 지배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럼 안 그러면 어떻겠느냐, 이런 반대 논리가 있죠. 아니면 바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전통이나 관습을 가지고 남자를 우선시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는 회당에서 그렇게 가르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는 그러한 이유를 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금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뭐냐?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는 것이에요. 두 가지 성경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13절에서 들을 수가 있어요. 13절 한번 이유를 들어볼까요? 시작. 예.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다. 이와가 뭐예요? 이와. 이와가 뭘까요? 하와예요. 하와. 이와라는 말은 하와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표현을 하면 이와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그러니까 이름이 달라졌네가 아니라 그렇게 달라진, 이름이 달라진.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와는 하와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이유를 대는 것이 뭐냐면 여자가 가르치고 권위를 갖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가 성경적 근거인데 그 성경적 근거가 뭐냐면 창조의 질서라는 것이죠.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고 그 후에 여자가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에, 뭐 그래.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딨어. 저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성경의 말씀은 남자가 더 우월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남자가 더 강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남자가 더 뭐 뛰어나다는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단지 바울사도가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은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말 속에는 남자가 우월하다는 말이 조금도 없어요. 오히려 남자가 더 약할지도 몰라요, 사실은.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이럽니다.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여기서 사람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아담이라는 말이, 아담이란 말을 번역하면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이라 그랬어요. 아담이 독처, 혼자 있는 것, 홀로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겼다. 좋지 못하다는 얘기는 뭔가 불안하다, 뭔가 완전하지 않다, 뭔가 부족하다, 이런 의미로 얘기.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를 위하여, 바로 아담을 위하여, 남자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이 누굴까요? 예? 하와예요, 하와.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누가 더 강하겠어요? 도움을 받을 자가 강하겠어요? 그 도움을 받을 자를 돕는 사람이 더 강하겠어요? 여러분 누가 더 강해요? 도움을 받아야 될 그 사람이 더 위대하겠어요? 도와야 할 그 사람이 더 위대하겠어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생각한다면 여자가 더 어쩌면 더 강하고 위대하고, 사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훨씬 더 그럴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히려 그렇게 생각, 돕는 배필이니까 도와줍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돕는 것이 누구죠?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돕는 배는, 이 돕는다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보혜사라는 단어와 똑같은 말이에요. 돕는 것이, 연약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바로 남자가 먼저 지어졌고 하와가 뒤에 지어졌다는 이 말은 남자가 더 강하다,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열이나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에 의해서 남자가 여자에게 가르침을 받거나 지도를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예요. 창조의 질서 순서의 문제라는 것이죠. 두 번째, 여자가 지도권을 갖고 우월권을 갖는 것을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14절에 나와 있어요.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은 우리 남자분들이 절대 졸지 않고 똑바로 눈을 뜨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야, 이거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갑자기 이렇게 막 뭐 이래, 뭐 이런 게 있어,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자. 자,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는 창조의 순서의 문제였다면 두 번째 문제는 타락의 순서의 문제고, 타락의 문제를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아담이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어 먼저 지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와, 여자가 먼저 유혹을 받아 죄를 지어서 범죄하고 죄의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단순하게 여자가 먼저 죄 지었으니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로 남자와 여자의 순서로 만들고 남자의 어떤 지도력을 인정을 했는데 이 여자가 앞서 나가버린 거예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남자의 지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앞서 나가가지고 유혹을 먼저 받고 죄를 저지르고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남자에게 뭐를 해요? 이거 먹어봐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앞서고 여자가 먼저 나서는 거, 이거는 다시 말해서 범죄 행위가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고 그것이 오늘날 타락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자가 꾀임을 먼저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의 그 뭐라고 그럴까, 순서를 앞질러서 그랬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이 오늘 우리가 인간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바울사도는 또 다른 성경, 뭐 에베소서나 고린도서에 보면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사도가 지도권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하와가 이 창조 질서를 어리석게도 그 질서를 도전해가지고 자신이 앞섬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되고 그래서 인류의 파멸을 가져왔기 때문에, 창세기 3장 말씀에 의하면은 그래서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와가 순종 대신에, 조용함 대신에 앞서는 것을, 그 앞서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타락이 오게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여자는 다스리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허락되지 않았다고 바울사도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자들은 배우기만 하고 이렇게 다스리지도 않고 뭐 이렇게 순종만 한다면 그럼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이, 여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15절은 여자도 남자들과 동일하게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15절 우리 다 같이 한마디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자들이 가르치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오직 가르침을 받는 배움에만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남자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권리가 없이 오직 순종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럼 구원에서조차도 남자들과 여자들은 차별이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구원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역할이나 사명이나 그의 기능상 차별은 있을 수가 있지만, 차이가 있어야만 되지만, 그러나 구원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만약 여자들이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한다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처음에 의아스럽습니다. 자, 구원은 그러면 정절만 가지면 구원을 얻는 것일까? 그게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시고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은. 그런데 어떻게 정절이라는 말로서 그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왜 이 말을 할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지만은 이 주권과 은혜가 여자에게 임할 때에 그 여자는 주권과 은혜에서 변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고 주권이에요. 은혜가 그냥 쏟아져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남자들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무조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가 구원의 근본 동기가 되지만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통해서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떠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바로 여자에게서 오히려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가르치는 것보다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자를 가르치는 것, 남자를 주관하는 것, 위대한 영웅 전사가 되는 것, 위대한 여성 전사가 되는 것, 위대한 여성 영웅이 되는 것,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 여자에게 정해주신, 여자에게 규정되어 여자에게 정해놓으신 여자의 소명에 충실할 때에 오히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칼빈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여자들이 정절로서, 이 정절이라는 말은 정숙함이에요. 정숙함이란 원칙에서 어긋나지 않고 여성다움을 말해요. 여성다움으로서 여성답게 그래서 믿음을 갖고, 이건 어쩌면은 이 거짓 여사제들을, 이 이방의 여사제들을 빗댔는지도 모르겠어요. 정숙하게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리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 하나 더 보탠 말이 있어요. 뭐라고요? 제일 끝에 뭐라고 돼 있죠?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려. 애를 낳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런 말을 바울이 이 성경에다 덧붙여 놨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해산함으로. 우리는 이렇게 읽기를 원해.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만 해도 말이 되는 거, 그것이 아주 만족하게 100%가 될 것 같은데, 저 거룩함에 거하면 하고 가로 싹 열고 그 해산함으로 가로 닫고, 요 말만 없어도 될 텐데 성경은 그 말을 기억해. 그 해산함으로. 그러니까 이 성경학자들이 오늘 듣는 우리까지도 혼란스러워져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애를 낳아야 구원을 얻는 건가?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여자는 반드시 애를 낳아야 구원을 얻는다. 아, 그럼 결혼 안 하고 시집 안 간 여자는 죽어도 구원을 얻지 못해요. 평생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결혼을 해도 애를 낳지 않은 여자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 해석을 하는 위대한 신학자들도 있어요. 또 어떤 신학자들은 그게 아니고 해산하고 막 고통스럽지만 구원을 받으면 절대 해산해서 문제가 안 생긴다. 뭐 이런 얘기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영적으로 해석하시는 분은 이 해산이라는 걸 이렇게 생각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해 보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을 얘기를 하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이 바로 그리스도가 태어나신다는 것을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리스도를 해산했기 때문에, 여자가 그리스도를 해산했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듯이 여자들이 그리스도를 낳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이렇게 뭐 또 굉장히 영적인 뜻 하면서도 갑자기 그런 말을 끄집어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바로 직전에 14절에 보면 여자가 꾀임을 받아 죄에 빠졌다 그랬어요. 여자가 유혹을 받고 죄에 빠져, 지금 죄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이 죄에 빠져 있는 여자에게 하나님은 벌을 내리세요. 무슨 벌을 내릴까요? 잉태하는 고통, 아이를 낳는 수고라고 하는 그런 고통에 벌을 내리세요. 그리고 남편을 사모하게 만들고, 창세기 3장 16절에 말씀, 남편을 사모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남편을 막 이렇게 따르게 만드는 이런 것을 벌로 주셨어요. 죄에 대한 벌로 주셨어요. 바로 그 벌이 잉태하는 것이,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는 것이. 그러면 여자에게 사명은, 여자의 삶의 앞으로의 삶은 뭘까요? 자녀를 낳아서 어머니로서 여자로서 가정을 지키고 잘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쳐서 가정을 튼튼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여성다움, 여성의 일을 감당하는 그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아마 해산이라는 말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많은 또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여자가 가정에서 자녀를 낳아 기르는 그 역할, 그런 역할을 여자다운 역할을 정숙이라는 말이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것, 정숙함과 여자다움, 여자의 사명,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오히려 남자들처럼 뭐 이런 안 해도 그것 자체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것만으로도 여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여자들은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여자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바울의 권면이고 가르침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여자들을 향한 교회 안에서의 세 가지 가르침.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존경히 배워라. 여자는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일을 허락지 않는다. 세 번째, 여자는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구원함을 받는다. 여자다움으로서 살아가면 구원을 받는다. 이 세 가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가져오고 논쟁을 가져왔어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이, 자, 여자는 그럼 목사 안수를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자가 교회의 목사가 되면 가르쳐야 될 것이고 또 목사가 되면 총회장도 되고 당회장도 되고 뭐 교회의 어떤 직위를 갖게 되면 남자를 지배하게 될 텐데 여자에게 목사 안수를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 이거는 2000년 교회의 기독교회사에서 끊임없이 싸워왔던 얘기고 오늘날은 특별히 더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여자가 교회 안에서 너무 불평등한 거 아니냐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성경에 있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날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여자가 대통령도 나오고 장관도 되고 뭐 학교 선생님 가보면 한국 같은 학교 선생님 70%가 여자 교사들이.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여자가 목사도 안 되고 가르치지도 못하고 지도를 못한다는 말이 되느냐? 이거 성경 바꿔야 돼. 말도 안 돼. 웃기는 얘기 하지도 마라. 이건 지킬 필요가 없는 말이다. 이런 반발들이 교회 안에서 나오고 목사들 가운데서 나오고 여성들 가운데서 나옵니다. 우리는 이 앞에서 참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기관인데 그 기관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교회의 질서와 운영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물론 우리는 이것이 우리 시대적 상황이나 시대적 정신에 우리의 현대 삶의 모습에서는 도저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여기에서 교회가 또 싸움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되느냐? 두 가지 극단으로 나가는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을 문자주의라고 합니다. 근본주의적인 문자주의.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직접 쓰신 것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있는 말씀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한자도 1.1획도 우리가 고치거나 바뀌거나 번개하거나 하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런 극단주의적인 근본주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건 너무 투마치인데? 뭐 저도 조금은 투마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극단주의, 문자적인 어떤 극단주의가 있어요. 또 하나 극단주의자는 바로 우리 같은 사람일지만 에이 말도 안 돼. 뭐가... 야, 5천년 전에 쓴 거하고 4천년 전, 2천년 전 예수님 때하고 오늘하고 어떻게 세대가 똑같냐? 세상도 달라지고 역사도 달라지고 문화도 달라지고 삶의 습관도 달라졌는데 어떻게 그 성경을 지금? 성경은 시대적으로 그때그때 맞게 바꾸어져야 한다. 성경 그대로 믿을 필요 없이 바꿔야 된다 해서 이 자체 성경 자체를 그냥 다 인정하지 부정을 해버려. 우리는 이것을 자유주의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이 교회 안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어떤 교단은 아주 근본적으로 그렇게 당하고 있어요. 어떤 교단은 프리하게 자유스러워요. 우리 뭐 감리교, 성결교 뭐 이런 데는 아주 프리합니다. 또 장로교와 일부 보수적인 교단은 아주 조금 문자적으로 가깝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하나를 놓고도 해석을 어떻게 하냐 대립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것이 좀 불편해지면 성경까지도 어떻게 한번 들썩해보고 싶어요. 어떤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맞지 않으면 이렇게 하고 싶어요. 마치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는 인간의 어떤 권리이고 오늘날 우리 삶의 문화이다. 우리 자신이 내가 성적인 어떤 특성이 동성애가 맞는데 난 동성애를 해야 되는데 왜 이것을 거부하느냐. 동성애 거부하는 게 성경에 나온 거, 그거는 구약시대의 얘기고 로마 시대 때 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로마서에 그렇게 얘기한 것이지 오늘날 문화로서는 동성애가 잘못이 아니라, 이렇게 강변하는 동성애자와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동일선상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은 뭐라 하는지 알아요? 구약 성경 율법에 보면은 짐승을 먹을 때 굽이 갈라진 거하고 되새김질하는 이런 짐승만 먹게 했는데 돼지는 그래서 되새김질을 안 하니까 굽은 갈라지지만 먹지 못한다고 율법에 레위기서하고 출애굽기서에 정해져 있는데 오늘 돼지고기 막 먹잖냐? 왜 율법 안 지키느냐? 율법은 그러니까 꼭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다른 거야. 뭐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으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투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 12명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야곱의 자손 아니냐? 야곱이 누구랑 결혼했냐? 바로 사촌들하고 자매와 결혼하고 그 종들하고 네 명과 결혼해서 전부 애를 낳은 거 아니냐? 아브라함이 누구하고 결혼했냐? 자기 누이 동생하고 결혼한 거 아니냐? 하와 사라가 자기 누이 동생 아니냐? 그런데 출애굽기에 와 보면 근친과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또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아담, 야곱은 죄를 진 건가? 하나님이 그때는 해도 괜찮고 이 출애굽기 시대 와가지고는 아이 근친 결혼 안 돼 이러는가? 물론 그러면서 시대적으로 그때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결혼을 해야 되고 이제 60만, 100만이 넘는 이 세대에는 그런 결혼을 해서는 안 되고 뭐 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우리는 성경을 극단적인 이런 해석을 피해야 합니다. 아, 극단적으로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문자로 그냥 오롭게 묘다 보면 우리는 진리의 본질을 흐려버리고 말의 단어에 묶이게 됩니다. 또 본질을 우리는 소홀히 하게 되면은 그냥 시대적으로 마음대로 적용을 해서 성경을 멋대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는 아주 일관되고 통일된 일치된 하나의 진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것이 옛날에는 진리였고 오늘날은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은 동양인들에게는 진리고 서양인들에게는 진리가 아닐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통일성과 보편성과 획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에게도 남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진리의 그 말씀, 하나님의 뜻과 주권이 들어가 있는, 주관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통일성 가진 주관적인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이다. 진리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기억해야 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감히 만날 수도 없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전 우주를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과 말씀을 성경으로 나타냈을 때 공허한 우주에다가 난 것이 아니라 역사라고 하는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그 위대한 진리를 허공에다 대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아무런 공허하게 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은 역사라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직접적으로 우리와 관계가 있고 우리가 지킬 수 있고 우리가 행해야만 된다는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진리와 역사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매우 중요한 성경 해석의 어떤 원리를 찾습니다. 뭐냐? 극단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지키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를 우리는 잘 합쳐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혜를 구하면서 지혜롭게 우리가 지킨다는 것이죠. 지혜롭게 지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제가 신학교 졸업한 총신대학하고 우리 제가 속해 있는 이 한국의 합동 장로교 측에서는 지금 여자에게 목사 안수를 안 줍니다. 미국에서는 뭐 여자 목사 안수를 주는 교단, 안수 안 주는 교단이 PCA 교단은 지금 안수를 안 주고 있어요. 몇 개 교단은 미국에서도 안 주고 있고 침례교에서도 여자에게 목사 안수를 안 주고 있어요. 그 외에 미국 장로교 PCUSA 감리교 뭐 순복음은 여자 안수 주는데 앞장서고 있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조차도 너무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굳이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안타까워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신학적 배경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졸업 이 학교를 다니고 제가 평생 다녔던 우리 장로교단에서는 여자들에게 안수를 안 주니까 여자들이 신학교에 들어오는데 제가 다닐 때마다 한 100여 명의 여자분들이 신학대학원을 다녀요. 그럼 신학대학원 다니면 당연히 뭐예요?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될 텐데 목사 안수를 안 주고 신학대학원만 졸업하고 끝이에요. 그분들은. 그런데도 와요. 그래서 걔 중에 어떤 사람들은 졸업하고 나서 다른 교단에 가서 얼른 목사 안수를 받는 그리고 다른 교단을 가버리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목사 안수를 안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적으로 교단의 가르침대로 하기 때문에 교단의 가르침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적 이런 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따르고 있어요. 그렇다 그 대신에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할 것이 있어요. 디모데전서나 디모데후서, 디도서에 가보면은 여자들도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무조건 못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린 아이들이나 젊은 여성들을 향해서는 여자들이 가르칠 수가 있도록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이 완전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자에게는 권사라는 직책을 줘요. 권사라는 여자의 직책이 뭘까요? 장로는 절대 여자에게 주질 않아요. 우리 장로는. 감리교는 물론 딴 데는 다 줍니다만 우리 장로는 주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는 안 돼도 장로로서 통치하고 지배하고 어떤 행정을 하는 그런 것은 정치를 하는 것을 주지 않지만 권사로서 전 교회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갖다가 영적으로 돕는 이런 일은 권사에게 맡겼어요. 장로는 행정적 치리를 하면서도 교회를 다스리지만 권사는 성도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을 북돋워주고 그들에게 가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권면한 이런 일은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권사에게 맡겼어요. 여러분 권사가 그런 엄청난 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일을 여자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여자에게 목사는 안 되지만 여전도사의 일을 맡겼어요. 여전도사들이 와서 주일학교를 가르치고 청년들을 가르치고 여성분들을 가르치는 이런 일을 지혜롭게 이렇게 구별을 했다는 것이에요. 저는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쟁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철저히 따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친 그 원리를 따라야만 된다고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따름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거든요. 지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주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조건 찾아서는 안 됩니다. 주여하고 우리는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잘 드는데 만약 몽둥이로 여기를 때립니다. 그럼 여기가 붓고 아프지요. 아프지 않게 해주신다고 이게 안 아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 주여 안 아프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이건 틀린 얘기예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아프지만 이것을 안 아프게 이 아픔의 고통을 이길 수 있게 하나님에게 지혜를 달라고 하는 능력을 달라고 힘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통제라고 하는 지혜로서 약을 만들게 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아프니까 마취를 시키시는 그런 지혜를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우리는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일반 은총이라는 바로 이런 일반 은총, 은혜를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 그리고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라. 그리고 구원을 얻으라. 이 말씀에 정말 우리 여자분들이 충실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자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는 너무 다른 것 같이 느껴질 때 우리는 말도 안 돼. 그런 건 지킬 필요 없어. 이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야. 감히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건치 못하고 교만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종용이 순종하는 겸손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아니라 그들의 차이를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 맞는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인 지혜를 통해서 놀라운 역할과 사역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역을 온전하게 감당함으로써 우월이 아니라 자랑이 아니라 비참함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맡겨주신 그 사역, 사명, 소명을 온전히 감당함고 이루어냄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시다 주의름
Amen.